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박해가 일어나면서 복음의 불똥이 사마리아와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음이 단지 예루살렘에만 이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복음의 문을 여시고 길을 닦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전도의 일을 직접 이루시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전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그 역사를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서 성경의 어느 부분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역사를 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게 바로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제 9장부터는 베드로의 행적과 더불어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순교를 통해 폭발한 이 이제 결국 박해, 이 박해의 주역이 돼서 교회를 이제 아주 그냥 잔해하는데, 단지 예루살렘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까지, 그러니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에까지 가서 유대교의 이 정통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잡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메섹 가까이에 갔을 때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회당의 공문을 전할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봐서 일단 이때 사울의 나이는 적어도 30대 이상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이가 30이 돼야 이제 그런 공직을 맡아서 공적인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나이 정도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이상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나중에 사울이 지금 홀로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사별인지 별거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히 아마도 결혼 후에 사역을 위해서 혼자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그가 그 젊은 열정에 종교 경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다마스커스까지 원정을 가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너무도 밝은 이제 빛을 보면서 땅에 엎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런 걸 볼 때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을 볼 때 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기도 하는데, 그 대답은 이렇게 보면 쉽죠. 그러니까 내 교회에, 내 셀 속에서, 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 서로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고백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잊지 말고 계속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은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지만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는 거는 싫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가난 교인들 뭐 보통 그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물론 교회 안 나가고 뭐 집에 앉아서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해도 신앙이 유지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독학하는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나 이 성경적 지식은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그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고 원만한 바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춰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우리가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냥 단지 지식과 정보만 습득하고 그걸 학습하는 정도만은 아닙니다. 학교라는 그 또래 집단에 들어갔을 때 또 선후배 집단에 들어갔을 때 한 사회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거기에서 서로가 함께 한 국민으로 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한 일원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온전하고 바른 것들을 심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원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라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유기체 그러니까 성도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교회에 이 몸된 교회에 같이 붙어있지 않는다면 혼자 떠돌아다닌다는 건데 무슨 하나의 이파리처럼 아니면 뭐 꽃송이 화분에 꽂으라고 잘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생명의 유지가 되겠습니까? 금방 딴 꽃은 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에 꽂아놓으면 며칠 뭐 제법 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당장은 싱싱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화병에 꽂아놓고 뭐 물을 계속 갈아줘도 결국 시들어 죽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은 누구나 이 초대받은 자리고 빈부귀천 없이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아무 부족 그러니까 아무런 뭐 실력도 없고 부족한 상태에서 부름받은 사람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라가며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져가는 곳 그래서 이제 천국의 모형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완벽한 자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허접하고 막 그냥 모든 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겸손히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배우고 깎고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자라져 가는 곳 거기가 교회라는 거죠. 서로가 말씀으로 우리의 성격과 습관들을 깎고 깎아서 결국에는 아주 이 단단한 이 돌담이 그렇잖아요. 돌을 깎아서 결국에는 잘 맞춰서 서로가 이렇게 완벽한 담이 되어가듯이 그렇게 완벽한 담과 성벽이 된다면 이제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로서의 서로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는 거죠. 나를 깎아가면서. 이제 그런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 이렇게 하나 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투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이제 각자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깎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깎여져 나가고 깎아 나가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돌을 깨다 보면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날카로운 것들은 다 버리거든요.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찔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가 깎이고 부딪히며 깨져나갈 때 날카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조약돌처럼 그 흐르는 물에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아주 그냥 매끈한 이런 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거기서 성도는 이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줘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힘써서 약속을 지키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깎여야 되는 거예요. 깎여야 가능한 거지 절대 삐죽삐죽한 모습으로 그렇게 혼자를 지키고 창처럼 돼가지고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깎여야 되고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상담학에서 배운 그런 이 지식 중에 하나가 조 해리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이론에 의하면 내가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봐도 우리 이 눈이 달린 앞쪽 외에 뒤쪽은 아무것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인데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래서 이것을 남을 통해 듣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 모였을 때 먼저 나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죠. 속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에요. 또 반대로 남에게 또 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말할 뿐 아니라 나는 내가 보는 나를 말할 터이니 나를 보지 못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나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 어쩌면 듣기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에 계속 기울이다 보면 이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발견치 못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럼 결국 나의 그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점차 인식이 돼가고 그럼 이제 점점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건강한 공동체 서로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온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다 이렇게 발가벗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그 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속에 모여서 서로 자기를 뭐 기꺼이 노출하고 또 남에게 듣고 나누면서 또 그래서 아픈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용기를 주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는 그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 셀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를 뭐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가 깎여져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자라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 교회 안에서 나도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의 그런 인내와 그런 사랑과 눈물을 통해 부딪히고 깎이며 자라온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져갈 수 있도록 충분히 그들이 부딪히고 마주치며 깎여져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거룩한 빨래판이 되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사도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승리하며 감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여 알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외롭고 힘든 길이 아니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안전한 길, 우리 지체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요즘처럼 온 세계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 것만 챙기느라 남은 몰라라 하는 그런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우리 더더욱 서로를 돕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이때를 함께 잘 이겨간다면 우리는 어떤 급박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더욱더 강건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며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의 선장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그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즐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저 편안한 평생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길은 거칠 겁니다. 그러나 그 거친 길 속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런 길을 함께 걷는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 잊지 마십시오. 힘내십시다.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대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힘을 내십시다. 그래서 위기에 타협하고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좀 거칠어 보여도 바른 길을 끝까지 걷고 말씀대로 외치고 증거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선장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거친 길을 걷게 해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먼저 그 거친 길을 걸어가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담대히 그 폭풍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를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 흉내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가는 거다라는 거 있지 않고 어둠 속에서 더욱더 밝은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지체들, 예수를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